암축설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21일에 영국 띵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나온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진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합참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국방부가 같은 해 12월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 순환 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지난 3월에는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옵션을 포함해서 상당수 방안을 다듬어서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온 후에 미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언급한 건 에스퍼 장관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에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해서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우리 군대가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전투사령부에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부대들의 영내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군대를 활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병력도 때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우리 군대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부대들의 영내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통해서 미국은 전 세계 도전들에 대해서 보다 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주한미군이 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한 재검토에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최근에 국방안보전략 시행 1주년을 맞아서 10대 선결과제를 정리한 성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국방안보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재파병 문제를 최우선 사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서도 몇 개월 뒤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국방안보 전략에서 제시한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사령부, 남부 사령부, 전략 사령부, 또 우주 사령부 등 이런 통합 전투 사령부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재검토는 2018년에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증대하는 두 나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단일전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최대 위협이 아닌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분쟁에는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게 요지인데요. 즉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역량은 최대한 키우고 다른 안보 공백은 역내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게 해서 메우겠다. 이것이 지금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워싱턴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한 적이 없다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또 현재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 문제를 검토 중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동맹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력 배치 재검토는 미군의 오래된 임무를 줄여가면서 국방 전략에 의거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역내 순환 병력을 늘릴 것이라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상시 배치한 미군의 숫자를 줄이면서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관의 얘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닌데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강력하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수십 년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방위 공약을 지켜왔고 또 강력한 미한 동맹관계와 헌신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미군의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함께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축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군의 그 역내 유연한 배치 전략이 주한미군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체적인 배치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등 한반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BOA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직 국방관리들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주한미군 감축설은 좀 앞서 나간 보도다. 또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는 연례적 성격이 짙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얘기를 들어보면 2018년에 발표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 전역이 분명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가 돼 있고 또 구성 변화나 병력 증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 감축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렉슨 전 차관보의 말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라서 주한미군 축소 검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 이렇게 그렉슨 차관보는 선을 걷습니다. 또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주한미군 감축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 담론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전현직 관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의회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아주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일 이런 뜻을 저희 VOA에 전했는데요.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하고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를 했는데요.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 데 충분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미군 주둔은 한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주한미군의 그 의미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떤 특정 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어느 한쪽 편에서만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쉽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좀 그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삼가했던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그러니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당인데 이 의원들도 역시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벤 사스 상원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서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 그 한국의 그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럴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나중에 한국을 이제 직접 방문해서 전방에 가서 미군들도 만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철수는 안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익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죠.
네.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에는 그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23일에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하원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 이런 점을 입증하도록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서 양원 표결을 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이 되는데요.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 수권법에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한 한국 국방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한국 국방부는 뭐 그렇게 뭐 커다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가 일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 이런 그 기존 입장만 재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죠.
네, 일각에서는 이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이다 아니다 진짜 철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타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주재 미군 철군 배경도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고요. 이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한미군이 철수를 감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지금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과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상의 중요한 위치가 바로 한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 감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리아에서 미군을 뺐고요. 또 아프간에서도 지금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이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를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분담금을 내주면 좋고요. 또 그렇게 합의가 안 된다면 미군을 철수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순환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카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또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at ensures peace and stability for all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n't say that they're completely faithful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비건 부장관의 이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비건 부장관이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주제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경쟁 증진이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안 중 하나로 북한 핵화를 꼽았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은 일단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한 제재 하에서 책임을 다하고 완전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약화시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구속력 있는 제재를 집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계속해서 관여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급격히 줄이면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에 나오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과연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같은 대립이 계속될 경우에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이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앞서서 노시창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 협력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미북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고는 북한과 성공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지, 특히 지금같이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돼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시점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조되는 미중 간의 긴장 구도와는 관계가 없이 두 나라가 북한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이익이 오랫동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중국은 그보다는 한반도 안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를 중국이 온전히 이행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격화되는 미중 간의 갈등, 이른바 새로운 냉전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두 나라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협력이 진행 중이고 계속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도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크게 반발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설치 등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동맹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과거에 이렇게 양국 관계가 나빴나 싶을 정도로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무역과 군사, 인권 등을 둘러싼 갈등에다가 또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폼페오 장관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과는 좀 결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중국을 비난하면서 중국이라는 명칭 대신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이 서면 답변에서 중국 공산당을 뜻하는 CCP, 그러니까 Chinese Communist Party라는 말은 두 차례밖에 안 쓴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 명칭은 80회나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건 부장관은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지만 여전히 상호 호혜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급에서 중국과 계속 직접 관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여가 긴장을 관리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현재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는 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인데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양국 간 대북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서 비건 부장관은 그 주한미군 감축서 또 미얀간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선 당장 주한미군 감축을 부인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서둘러 봉합에 나서면서도 방위비 협상 타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선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중국의 도전에 관련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데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감축을 제안하지도 않았다는 그 에스퍼 장관 발언을 강조를 함으로써 일단 의회 반발이 거셌던 그 주한미군 감축을 부인한 걸로 보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병력 수준을 줄이는 게 동맹에 활기를 주는가 아니면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가라고 비건 부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해결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다시 한번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반년 넘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미한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한국이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에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서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죠. 원래 올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양국이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물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양국이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국도 사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도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무급사태가 고비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들은 이 군사비를 공정하게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 방위비 증액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건 부장관 이날 미한 동맹 또 영내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미한동맹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아울러서 인도태평양은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내에서 미국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도와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관련 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나요?
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단과 쌀 등을 배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단체에 대해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해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도 밝혔고요. 통일부는 이런 사무검사를 통해서 정부 등록 비영리 법인단체 사업 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BO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 움직임에 불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규정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해서 유엔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뭐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뭐 그래야 유엔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 뒀다. 그러니까 잠시 미루어 놨다 이런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같이 유엔에서 온 사람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우려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사무검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상세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유엔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 등 그런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함께 지적을 하면서 이런 점을 토대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해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또 25곳 단체에 대해서 사무 검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직 해당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대북인권 단체들이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 검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사무검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시점에서 통일부가 특정 단체들을 뽑아서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런 것을 둔 것 같다 이런 점까지 지적을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 탄압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미얀 국방부 입장과 전문가 견해, 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상원 청문회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이현철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40년대 말에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포함하는 광활한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양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새로 얻은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남북이 팽팽하게 대립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이죠. 아마 임기 중에 사망했을 겁니다. 군 장성을 지냈고 멕시코 전쟁에 참가했죠.
제 임기간이 짧았죠. 14달인가 16달만 대통령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대부분 제커리 테일러를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추운 날씨 때문에 사망했다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 기념일이었던 1850년 7월 4일 워싱턴 기념탑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가 워싱턴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야외 행사에 참석하느라 지친 테일러 대통령.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마실 것을 찾았는데 시원한 냉수와 우유를 들이킨 뒤 부사가와 앵두로 출출한 배를 달랬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테일러 대통령은 몹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한 우유나 과일 때문에 식중독으로 숨졌을 거란 의견이 대세이긴 하지만 콜레라 때문이란 설, 일사병에 걸렸다는 설, 심지어 독살설까지 있는데요. 독살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테일러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독살설까지 나오는 걸까요?
나 제커리 테일러는 1784년 11월 24일에 버지니아주 오렌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켄터키로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께서 큰 농장을 경영하셨습니다. 당시 켄터키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24살 때 처음 장교로 발령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계속 군 생활을 했습니다. 1812년 전쟁에 나가 싸웠고 미국 원주민 인디언 토벌 전쟁에서도 공을 세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멕시코 전쟁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하자 멕시코와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날 분쟁 지역에 내려보냈습니다. 멕시코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나는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노련하고 거친 준비된 지휘관, 바로 제커리 테일러의 별명이었는데요. 이런 별명에 걸맞게 테일러는 노련한 솜씨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는 1841년 부에노비스타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당시 멕시코군의 병력이 미군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테일러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에노비스타 전투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테일러를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홀트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테일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유권자 등록을 한 적도 없고 투표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테일러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위그당과 민주당이 모두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그당 쪽에서 봤을 때는 남부 출신 전쟁 영웅이란 점이 매력이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노예를 거느린 농장 주인이란 점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자신이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속 후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 지명도 수락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위그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테일러의 측근 가운데 위그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테일러를 설득해서 위그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한 겁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는 위그당과 민주당 그리고 새로운 정당인 자유토지당 후보들 간의 3파전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유토지당 후보로 나선 마틴 벤 비런 전 대통령이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민주당 표를 잠식하면서 제커리 테일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마이클 홀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48년 선거의 주요 쟁점은 멕시코 전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새로 얻은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죠. 멕시코 전쟁으로 미국이 차지한 지역을 멕시코의 양보라고 부르는데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남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무척 넓은 땅이죠. 당시 미국은 1846년부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방의회가 멕시코 전쟁으로 얻은 땅에서 법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할 가능성 때문이었죠.
남부는 의회가 그 같은 법을 시행한다면 미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노예 제도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로 얻은 영토는 테러토리, 그러니까 준주 단계를 거쳐서 주로 승격되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은 이 준주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가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로서 미 연방에 가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준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노예 제도 등에 대해서 조건을 달 수 있지만 주라면 그 주의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대통령이 된 뒤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 주민들에게 준주 단계를 건너뛰라고요. 1849년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1850년 초에 테일러 대통령이 이런 안을 의회에 내놓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가 주로 미 연방에 들어오려고 할 테니 이를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헨리 클레이 상원 의원이 제안한 안을 수정한 안으로 1850년 타협안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1850년 타협안은 캘리포니아주를 자유주로 가입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뉴멕시코 준주와 유타 준주 두 개의 거대한 준주를 세우는 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노예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맡기자는 거였다. 또 워싱턴 DC에서 노예 공개 매매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도망 노예를 붙잡아서 남부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법안을 포함시켰다.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반대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 본인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였지만 노예 제도가 새로운 주에까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자유주로 미 연방에 가입해야 하고 여기에 다른 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내 사위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교수형에 처할 겁니다.
네, 여기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얘기한 사위는 바로 나중에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첫 번째 부인이 테일러 대통령의 딸 세러였는데요. 세러는 데이비스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인과 사위 사이였던 두 사람이 절대로 미 연방을 깨선 안 된다는 연방주의자와 남부주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연방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분리주의자로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자 독살설까지 나왔던 겁니다.
테일러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1850년 타협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앤드루 잭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탈퇴 위기처럼 무력으로 남부주를 굴복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남부주들의 위협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뉴멕시코주에 속해 있는 산타페에 대해서 텍사스가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만약 텍사스가 산타페를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직접 내려가서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테일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산타페는 미 연방의 영토니까 미국 영토를 수호할 거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면 남북전쟁이 10년 앞당겨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시 미 연방의 힘이 별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부에 패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남부주들의 연대가 아직 약해서 남부연합이 결성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일러 대통령은 취임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세 번째로 재임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이 재임 기간을 채웠다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테일러 대통령에 대한 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던 시기에 너무나 정치적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버지니아 대학교 마이클 홀트 교수에 따르면 미 연방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대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미 연방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단호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점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남부주가 미국 연방정부의 권한에 도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미 연방에 대한 확고한 애국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관의 주인들, 오늘은 12대 제커리 테일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 쿠바와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미국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청량음료이고 또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상표인데요. 이것의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이고 나 이것에 중독됐어, 중독이야 이런 말도 흔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함께 마시는 미국의 청량 음료 코카콜라.
이것에 병마개를 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달큰한 향에 짜릿한 냉기가 유리잔과 만나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취하게 하는 술은 아니지만 맥주나 소주를 마신 뒤와 비슷한 와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청량감. 남북한 사람들의 김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빠진 밥상의 허전함처럼 햄버거에도 피자, 고기, 닭튀김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스포츠 행사에서도 이 시원한 단맛을 주는 청량음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코카콜라를 지나칠 수가 없을 텐데요. 코카콜라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라고 하지 않고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라고 꼽는 이유는 그 탄생의 배경과 발전 과정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는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이어서 다섯 번째 올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이름 아래 생산되는 음료 상품은 무려 500개가 넘는데요.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의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약제사의 호기심이 만든 만병통치약 코카콜라.
때는 1879년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존 펜버튼이라는 이름의 약제사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은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 필요했고요. 약제사 펜버튼도 돈을 벌 수 있는 만병통치약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코카나무 잎을 사용한 약재를 쓰면 아픔도 잊고 기분이 좋아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포도주에 코카나무 잎과 카페인 성분의 콜라나무 열매를 섞은 추출물을 넣어서 프렌치 와인 오브 코크라는 약수를 만들었습니다. 코카. 지금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 성분의 통증을 잊고 카페인이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이 약술에 대한 입소문이 천리마를 탔던 겁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1달러짜리 만병통치약. 1887년 어느 날에는 하루 700병 가까이 팔았을 정도로 대박이 났고요. 약제사 펜버튼은 소원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퍼튼도 그 질주를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금주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인 만큼 술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 악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고요. 조지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병통치약에서 포도주를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과일에서 추출한 새로운 성분의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성분을 섞어서 신제품을 만들었고 1886년 봄에 애틀란타에 있는 제이콥스 약국에 한 잔에 5센트짜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미국 상품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이름 없이 무명의 약으로 팔렸습니다. 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직원이 콜라나무의 초성인 알파벳 K를 C로 바꿔서 코카, C-O-C-A, 콜라, C
COLA를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옆으로 흘려 쓴 글씨체가 광고로 발표됐고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전통이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코카콜라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카고와 댈러스, 로스앤젤레스에 원액을 공급하는 제조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1920년대에는 중국, 홍콩,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데는 전쟁의 상황이 큰 몫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 배치된 미국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단돈 5센트에 공급을 했는데 그 기간에 공급된 것이 무려 50억 병.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유럽 현지에 공장이 세워졌고요. 6.25 한국전쟁의 현장 한반도에도 미군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펩시콜라와의 맞경쟁에서 고전하던 코카콜라는 다양한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판매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특별한 순간의 음료라는 구호를 가지고 1928년에는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축구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후원하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본국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소비되는 코카콜라가 제일 많고요. 인구대국 중국이 코카콜라의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카콜라, 그 맛의 비결은?
1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코카콜라의 인기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코카콜라 원액의 제조법을 주목합니다. 그 제조법을 담은 문서는 딱 한 부가 있는데 늘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도 세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 사람들을 더 당기는 것일까요? 제조법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전략.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입니다. 아, 코카콜라에 아직도 코카인 성분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1900년대 초에 코카인과 카페인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그 즈음에 코카콜라 원료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Enjoy the rest of your visit to the world of Coca-Cola. 여기는 코카콜라의 본고장,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 현장입니다.
A gentleman by the name of Dr. John S. Pemberton created the formula to Coca-Cola. And in 1890...
코카콜라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시관으로 애틀랜타가 손꼽는 명소인데요.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한 해 2,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코카콜라의 탄생 이야기, 코카콜라의 변천사, 제조 공정, 코카콜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각국에 시판되고 있는 100여 종의 제품들을 대륙별로 모아놓고 누구나 마음껏 마셔볼 수 있도록 한 시음관. 사람들을 코카콜라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